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중한 자원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좀 더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또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돈이나 물질처럼 되돌릴 수도 없고요. 축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요,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거나 게을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을 보면요,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회를 되살아,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타임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 세월, 시간은요, 기회,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발견하고 잘 활용하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단순히 보존하는 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을 아끼라 그러면 사람들은 생산성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뭔가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효율을 따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확인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잘 활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책임감 있게 활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의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기회를 얻는 대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낭비할 때가 많습니다. 시간을 낭비한다는 뜻이 뭘까요?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에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는 것, 이건 낭비라고 볼 수 있죠. 좀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은 등한시하고 나 개인의 욕심을 추구하는 것도 성경적으로 보면 시간을 낭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시간을 낭비하기에 좋은 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터넷도 그렇고요, 소셜미디어도 그렇고요, 또는 쾌락을 쫓는 삶도 그렇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게으름 속에 시간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게 되면 결국 영적으로 나태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주신 그 소중한 것들을 못 얻게 되는 거죠. 잠언 15장 19절에 게으른 자는 자기 길에 가시가 덮인 것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내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주신 이 시간들, 이 기회들을 어떻게 발견하고 활용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하나님과 함께 쓰려고 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고 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내가 얼마나 게을렀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 속에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지혜롭게 살라는 거죠. 지혜로운 삶의 기준이 뭘까요? 지혜로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지혜롭게 살 수 없다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적인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항상 구분하고 비교해서 살핍니다. 세상적인 지혜가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얻게 되는 경험들, 지식들,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얻게 된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세상적인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지혜를 잘 활용해도 우리의 삶이 좀 더 편안해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그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지혜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 지혜는 잠언 9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가 그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지혜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거를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먼저 지혜 없는 자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잠언 12장 23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어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자기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결국은 자기 욕망에 살아갑니다.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끌어들이죠. 그리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것이 지혜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지혜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럼 지혜 있는 자의 특징은 뭘까요? 잠언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혜 있는 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 말씀의 기준을 늘 살펴보고 삶 속에 적용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원칙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세운 것은 한 세 가지 정도인데요.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원칙이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삶, 이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갈 수 있는 소중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한 번쯤 질문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 질문을 항상 하시고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열심히 그 일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환경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환경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질문이 필요한 거죠. 나는 정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그 뒤에 하나님을 둡니다. 두 번째나 세 번째가 되겠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일이 뭔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활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럼 지혜롭지 못하게 살게 되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사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족함을 누리라고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우선순위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는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고 불필요한 시간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과는 관계가 아주 소원해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과 절대 가깝지 않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7절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창조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다시 말하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잠언 3장 5절 6절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나몰라라 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항상 관심 있어 하시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고 그냥 어떻게 알아요? 라고 멈추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자꾸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교회에 가면 기도하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죠. 왜 많이 할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싶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은 시간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에 자꾸 맞추려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갔어요.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며 기도하고 그 뜻대로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자꾸 맞추려는 것,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한 삶을 살게 되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획과 목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죠. 그러나 그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자꾸 맞추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투영하시고 그 뜻을 이루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자기 십자가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고 쫓아가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꼭 기억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삶의 몇 가지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너희에게 평강을 주려 하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평안과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영적인 성장을 이룹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이 성장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서 우리의 삶 행실들이 사용되어질 겁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이런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은 한번 흘러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을 단순하게 효율적으로만 사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들 무엇이 있는지 좀 확인하고 발견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주신 소중한 시간들을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눈을 감고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좀 살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어진 시간 그냥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 낭비를 좀 우리가 하지 않길 바랍니다. 많은 소셜미디어 속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나의 계획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